1차 대전 당시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 선생님의 감각적인 권유로 인해서 한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군대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학생들은 정말 애국심을 가지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갔지만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요 병사가 죽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지만 한편에서는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저녁에 더 많은 음식을 먹을 것에 대한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총에 맞고 죽어가는 친구를 보면서 마음 안타까워하지만 그 친구가 신고 있는 가죽 장화를 탐내고 있는 그 욕심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린 훈련병에게 큰 소리 치던 분대장이 적들이 몰려오자 먼저 꽁무니 치면서 도망가는 그런 모순되어진 모습들이 그 전쟁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함께 같은 20명의 그 친구들이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다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남은 한 명이 죽었던 그날 상부에 올리는 그 보고서에는 서부전선 이상이 없습니다라는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그러한 모습, 이러한 것들을 고발한 전쟁 소설이 레마르크가 쓴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전쟁의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알지 못하면요, 이 전쟁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 전쟁 가운데서 그 인간들이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 이야기의 대부분은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 졌다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 가운데 있었던 그 아픔, 슬픔,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그 정말 다양한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 전쟁, 무슨 전쟁?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제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47절에서 끊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승리했던 것 이전까지 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다윗이 승리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승리하기 전까지 그 전쟁의 그 과정, 그 갈등, 그 문제, 그것들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승리의 내용은 두 줄밖에 없지만 그 전까지 있었던 갈등과 고민과 그 모습들은 47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 골리앗과 다윗에서 다윗이 이겼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전쟁의 어떤 성격인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엘라 골짜기.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장소 이름이 엘라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에 두 군대가 맞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블레셋이고 한쪽에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안 해요. 그 골리앗의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에 와서 그냥 큰 소리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찍소리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40일 동안. 그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있는 그 40일의 이야기를 지금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있는 그 거대한 적과 싸우는데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기도 하죠. 근데 승리의 순간은 잠깐이고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이 고통하며 아파하며 두려워하며 힘든 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도 우리의 인생하고 똑같은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잠깐 승리하고 그 이전까지는 너무나 오랫동안 아파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가 골리앗과 다윗의 그 싸움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나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 전까지 40일 동안 있었을 때에 사실은 네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모습 중에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도망간 이스라엘 군인들입니다. 이 골리앗이 와서 그냥 큰 소리 치니까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도망갑니다. 17장 24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골리앗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그 앞에 있을 수 없어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그 사람을 묘사하는데 키가 여섯 규빗, 한 뼘, 그러니까 한 규빗이면, 요게 한 규빗이거든요. 한 45cm입니다. 한 뼘이면 20cm예요. 그걸 다 계산해보면 2m 90 정도의 키가 나옵니다. 큰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갑옷과 그 투구를 보면요, 그 갑옷의 무기가 얼마냐, 제가 계산해보니까 57kg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단창,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창을 갖고 있는데 그 창 날만 7kg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고 하니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크냐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골리앗이 갖고 있는 창이 무슨 창이냐가 중요합니다. 그 당시는, 이 당시는 청동기 문명에서 철기 문명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군인들이 이 골리앗의 갑옷 마저도 노투구와 노스로 갑옷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노스라는 말은 그 원어로 보면요, 구리라는 거예요. 구리. 청동기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철기가, 강철이 하나 있는데 무엇인가 하니 골리앗이 갖고 있는 창입니다. 창의 창날이 철이에요. 그래서 이 철을 가지고, 철의 창을 가지고 갑옷을 찌르면 갑옷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 창날을 휘두르는데 청동검으로 막으면 청동검이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고 하니 골리앗의 키, 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그만한 키, 그만한 신체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골리앗이 갖고 있는 그 무기가 없은 거예요. 그 강철로 만든 창이 없는 거예요. 골리앗이 싸우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여지없이 그 갑옷들이 깨어지고 칼이 부러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그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의 핵심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재래식 무기하고 핵무기의 싸움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두려워서 피했다라고 말할 때 똑같은 단어를 써요.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에 그 형 앞에서 두려워서 떨었던 그 모습,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군가 하니 응원하는 사울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울왕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사울왕은 이제 그 골리앗이 다가오니까요, 자기가 나가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이 사울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랬거든요. 장대한 사람입니다. 키가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 대신 뭐 하는 거 아니? 이 왕이 그 군인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세 가지 상을 주겠다. 첫 번째는 많은 재물을 줄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딸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건 이제 왕족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 집안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 세 가지인데 부와 신분 상승과 세금 면제. 이건 세상에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겁니다. 여러분, 텍스 내느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텍스를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집안이. 그런데 그것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얼마나 그 골리앗이 무서웠는지 아무도 없습니다. 사울은 최선의 것을 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지원병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아이예요. 이 어린아이가 오니까 이 사울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너는 말고 너는 안 돼 그러니까 아 자기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 이 아이가 그래도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해줍니까? 자기의 투구를 씌워줍니다. 자기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자기의 칼을 줍니다. 그러면 사울은 갑옷과 투구와 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줍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칼 두 자루밖에 없었어요. 사울이 한 자루 갖고 있고 요나단이 한 자루 갖고 있는 그 소중한 칼을 줍니다. 그래서 이 왕도 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최선의 것을 돕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갑옷과 투구를 쓰고 칼을 갖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하고 돕고 함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노력하고 하지만 손 쓸 수 없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형들입니다. 이 형들이 이제 전쟁에 나갔죠. 전쟁에 나간 데 40일 지납니다. 그 옛날 전쟁은 요즘은 이제 군인들이 나가면 국가에서 무기와 먹을 것을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자기가 무기를 갖고 나가야 돼요. 뭐 창이든지 아니면 도끼든지 하여튼 뭐든지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도시락을 싸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전쟁은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자기가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전쟁에서 이긴다고 전리품 자기가 갖고 올 수 있습니까? 국가에서 다 가져요. 그런 차이예요. 근데 40일 동안 전쟁을 하고 나니까 전쟁을 하는데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그 아버지가 다윗을 시켜가지고 먹을 것을 보냅니다. 거기에 볶은 곡식도 있고 떡도 있고 치즈도 있고 그것을 잔뜩 가지고 와서 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전쟁터에 와서 딱 보니까 뭐 군인들이 전쟁은 하지 않고 저기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어린 다윗이 화가 나서 아니 도대체 저것은 누구기에 하나님을 욕하느냐.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군인들이 말하기를 야 너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얼마나 힘센지 몰라. 지금 왕이 세 가지 조건을 걸고 정말 최고의 조건을 걸고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아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야. 아, 그 이야기를 듣는데 형이 와서 하는 말이 다윗에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너 도대체 왜 전쟁터에 왔냐고. 너 양들은 어떻게 됐냐고. 이 전쟁터가 그냥 놀이터인 줄 알아? 지금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많이 읽어서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이상합니까? 지금 이 형이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됩니까? 골리앗한테 화를 내고 자기 적군에게 화를 내야 되는데 자기한테 먹을 것을 갖고 온 동생한테 막 화를 내고 있어요. 이제까지 못했던 분풀이를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동생한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죠? 밖에 나가서는 막 시달리고 힘들고 그러니까 밖에서는 끽소리 못하고 있다가 집에 와가지고 그죠? 엄한 자식들한테 엄한 엄마 아빠한테 배우자한테 그냥 막 쏟아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 모습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우면 적이라도 너무나 두려우면 그 두려움은 경외심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 너무 그 두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기의 적에 대해서 찬사하고 정말 골리앗 팬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동생에게 분노를 쏟아놓는 그러한 모습. 세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드디어 네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엘라 골짜기에서 두려움이 없는 소년이에요. 그 소년인 너무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도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형의 도시락을 가지고 심부름 왔다가 이제 골리앗과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소년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건 26절에 보면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블레셋 사람이, 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요, 이거를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이 블레셋 놈이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블레셋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어? 여기서 다윗은 특별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과 자기를 비교해요. 골리앗과 자기를 비교하니까 자기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초라한 거죠.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과 누구를 비교합니까?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아무리 강력한 군인인 골리앗이라도 하나님과 비교하니까 이 골리앗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가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왕이 뭐 투구도 주고 갑옷도 주는데 그 다 안 맞아서 필요 없고 자기가 늘 들고 다니는 막대기 하나 하고 이 물매를 가지고 내려갑니다. 자, 다윗이 이제 엘라 골짜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양쪽에 진이 쳐 있고 그 가운데 이제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로 내려가가지고 다윗이 뭘 하는 거 아니? 돌을 주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면요, 미리 돌도 다 주워놓고 무기도 다 준비해놓고 나가야 되는데 이 다윗은 지금 그 골짜기 가가지고 골리앗이 있는데 거기서 여기저기 살피면서 돌을 줍고 있습니다. 하나, 둘, 몇 개를 줍습니까? 다섯 개를 줍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골리앗을 비롯한 그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어이없게 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쟤 뭐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내려옵니다. 와서 보니까 소년이거든요. 그 갖고 있는 무기를 보니까 막대기거든요. 이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에서 골리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는 나를 개로 여기느냐? 도대체 그 막대기를 갖고 온 게 도대체 뭐냐?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온다. 여기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다고 이야기해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치바웃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는 많은 군대 그런 뜻이 있어요. 많은 군대 또는 천군 뭐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 그 엘리사 시대 때에 그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그 뭐 아람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아니까 이 아람의 군대를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으로 보내서 그 포위를 시킵니다. 그날 아침도 이 엘리사의 종이 나가가지고 딱 보는데 그 앞에 아람의 군대들이 쫙 포위한 걸 보면서 깜짝 놀라서 엘리사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뭐 이 성을 아람 사람들이 포위해서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종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 사람 이 종의 눈이 탁 열리면서 뭘 봅니까? 그 뒤 하나님의 그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로 쫙 둘러서 있는 걸 봐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지금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과 블레셋의 군대가 있는데 지금 다윗은 무엇을 보는 거 아니 이 엘라 골짜기에 하나님의 군대가 쫙 깔린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지금 자기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누가 싸우는 거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가 싸우니까 그 앞에서 돌을 줍고 있는 거예요. 막대기 하나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너를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지금 엘리야 골짜기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골리앗은 대단한 장군입니다. 누구도 그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사울 왕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내에서 이 골리앗을 욕하지 못하고 엄한 자기 형 동생에게 그냥 욕하는 그 지리멸려한 그 상황에서 두려움이 없었던 한 소년, 무엇을 보았던 소년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던 그 소년이 나와서 당당하게 나서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그런 강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돌려서 날려서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친 거예요. 다윗이 승리했고 하나님이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미스 헤븐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미스 헤븐. 미스 헤븐이 뭔가 하니 이제 한국에서 제일 예쁜 사람을 미스 코리아라고 한다면 하늘나라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뭡니까? 미스 헤븐이에요. 미스 헤븐이 이효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 살 때 그 엄마가 그 주전자를 불에 놓고 펄펄 끓는 주전자를 놓고 잠깐 외출한 사이에 이 세 살짜리 애가 그 주전자를 잘못해가지고 얼굴과 왼손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얼굴이 엉망이 되어진 거죠.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갔는데 놀립니다. 파충류 같다고 그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울고 오면 그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예, 너 스무 살만 되면 다시 수술해서 예쁘게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아이가 스무 살을 기다립니다. 스무 살이 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드디어 스무 살이 되었습니다. 가서 병원에 가보니까요,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크게 실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때가 이 이효진이 대학에 갓 들어갔을 때, 숙명여대에 들어갔는데, 숙명여대에 갓 들어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학교에 가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그 애들은 다 예쁘게 생겼는데, 자기 혼자 얼굴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죽으려고 수면제를 모아서 배가를 모읍니다. 그 배가를 다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눈을 떴어요. 눈을 뜨니까 그 엄마가 보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지도 못하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의지하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2002년 28살이 되던 해에 엄마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나 그 기가 막힌 소식을 들으면 지금 그 아이의 인생의 버팀목이 엄마인데 그 버팀목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도계에 있었던 그 자기의 그 고향으로 가가지고 엄마의 시신 앞에 섰습니다. 그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효진이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지만 자기 모습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죽으면서 그 엄마의 마지막 기도가 자기의 엄마의 유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내가 엄마의 유언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시 교회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효진이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니 내 약함을 자랑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 믿고 난 다음 성령님은 제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너는 내 나라의 홍보대사 미스 헤븐이 되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라. 미스 헤븐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인지 그 별명이 마음에 듭니다. 비록 이 땅에서 미인의 기준에는 들지 못하지만 미스 코리아보다 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라는 생각을 하니 무척 기쁩니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 나라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치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심장이 뜨거워지고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미스 코리아가 되기 위해서 인터뷰와 워킹 연습, 피부 관리와 몸매 관리 등 고된 훈련을 받듯이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람들 앞에 세우기 전에 제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청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이 흘러가는 길목을 막고 있는 나의 어린 시절의 열등감과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제 아픔의 시간과 장소로 찾아오셔서 친히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 미스 헤븐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홍보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상처 입은 얼굴밖에 없습니다. 얼굴 때문에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내 아픔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습니다. 어두운 터들이 다 지나고 뒤돌아보니 나는 상한 것이 없고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의 발자취만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이 향기로운 제물 옥합이 되어 나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피 묻은 발을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눈물의 양식을 먹으며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불빛이 되고 싶습니다. 그 이효진, 미스 헤븐 이효진에게 골리앗은 누굽니까? 자기 외모예요. 그 자기 외모를 생각할 때마다 그 두려움 가운데서, 열등감 가운데서 견딜 이것은 극복해내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이효진이 뭘 보는 겁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시각이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파충류 같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미스 헤븐. 그 하나님의 말을 듣고 이 아이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용기를 얻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효진 씨가 이 건축과 관련된 인테리어를 했는데 인테리어 회사에 가서 일하다가 자기가 독립해서 인테리어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CEO가 되는데 그 회사의 이름이 예인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이 회사가 보통 회사가 아닙니다. 뭐 대기업들만 하는 회사, 뭐 현대라든지 삼성, 뭐 포스코, 뭐 이런 큰 회사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는 큰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미스 헤븐 이렇게 쳐보시면 그 스토리, 그 얼굴도 나오고 스토리가 나올 거예요. 지금은 결혼도 해가지고 애도 둘이나 있어요. 자, 엘라 골짜기는 지금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골리앗이 있어요. 그 인생의 얼다 골짜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도망가는 백성들의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응원하고 서포트를 하지만 어찌하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골리앗의 두려움을 엉뚱한 데 지금 화풀이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네 번째 사람 다윗처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서 있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이효진은 엘라 골짜기에서 미스 헤븐이 되어졌어요.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태어납니다. 이 엘라 골짜기가 두려움의 골짜기고 이 골리앗이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가운데서 그것들을 감당해내면 거기서 영웅이 나오고 미스 헤븐이 나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골리앗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을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시오.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리고 돌을 던지면 넘어져 있는 골리앗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